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믿음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듯이 어린 상어를 50cm 되는 어항에 넣으면은 그 상어는 그 어항 크기만큼 자란다고 하죠.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상어는 4, 5m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에 넣으면은 그 물고기는 아마 스스로 자기가 더 자라면은 안 된다는 자기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어를 똑같은 상어를 바다 넓은 바다에 놓아두면은 금방 몇 미터 크기로 자라나죠. 자기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본래 하나님이 그 상어에게 주신 그 영양을 다 나타나서 영양만큼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어느 수준까지 정해놓으면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지요. 아, 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어. 아, 나는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신앙하지는 않겠다. 뭐 나름대로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자기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신앙이 그 한계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원래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큰 믿음은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믿음은 작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한계가 자기 인생의 한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는 그 한계를 넓혀주시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축소해서 자기의 한계에 갇히는 신앙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 모습이 이 정도일지라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까지 넓혀가는 그런 쪽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사람마다 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심을. 아, 나는 주일 예배까지로 만족한다. 주일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 사람은 주일까지는 지키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다른 사람과 만나는 세일 예배까지는 내가 하겠다. 뭐 그런 사람은 그 한계를 정했으니까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안 좋아도 세일 예배까지는 가려고 하겠죠.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기준을 또 축소해서 아, 그까지는 되고 내가 금요 예배는 도저히 피곤해서 그 다음 날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한계를 자기가 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아무래도 나의 체질에는 좀 무리할 것 같다. 스스로 정하면은 체질도 거기에 따라서 무리한 체질로 약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자기 인생의 한계를 좀 벗어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설정한 그 한계선부터 깨뜨리고, 새로운 한계로 나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빌립을 본 것처럼, 빌립이 뭐 나쁜 건 아니라도, 이성적인 계산을 자기 한계에 두면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빌립의 한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그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이성을 믿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신앙이 가장 좋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까지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는 그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행동 한계 기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세요. 자기 한계가 있다면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한계예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었어요. 낮아지는데도 한계가 없고 높아지는데도 한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마구간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구간까지 가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라고 하시면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저거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부인한다? 한계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어디까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그것이 기준이죠. 이것이 이성의 기준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잃는 데까지 순종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냈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자기 신앙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성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마 알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계산이 먼저 앞서지요. 이성적인 논리가 말씀보다, 신앙보다, 어떤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능력을 스스로 제안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의 발목을 묶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성적인 이런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큰 믿음을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백부장을 통해서 큰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오늘은 또 이방 한 여인을 통해서도 어떤 것이 큰 믿음인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이왕이면 믿음의 한계를 큰 믿음까지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은 여인이 나와서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되 이번에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화가 지역이고 불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좀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임의로 그날 그날 임기응변적으로 정해서 일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시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으로서는 가지 않아야 될 시돈과 두로 땅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돈과 두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도 자기 기준, 자기 제안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러나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방 땅을 들어가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시는 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나올 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특별하지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애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자체가 그 마음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크리오에서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또 주위 사람이 좀 시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데서는 그냥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애통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한 심령,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좀 특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부르기보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특별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놀라운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게 된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 뭐 보신 분이 있겠죠. 사실 주위에 보면 귀신 안 들린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기분 나쁘겠지만 정도의 차이예요. 자, 근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죠. 정도가 심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고 위험하고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또 여자애가 자기 남의 딸도 아니고 자기 딸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면은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귀신 들린 문제는 무슨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그는 피상적으로 조금 정세를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서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귀신이 뭐 약 먹고 귀신이 쫓겨나요? 약이 무서워가지고 페니실린 하면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예,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칼을 들어댄다고 귀신이 무서워해요? 불을 지른다고 귀신이 무서워요? 영적인 존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이런 약품이나 의학 치료로는 효과가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는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그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 기회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 나온 거죠. 우리 주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사람 적지 않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문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또는 자기 가족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우리가 많이 보지만서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 자, 뭐 나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거절하신 부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그 자리에서 고쳐져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고쳐주고 그것이 보통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하면은 무반응.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저 이연이 이렇게 절박하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왔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듣는 사람도 애절하고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얼른 고쳐주셨을 텐데 이번 케이스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도 특별하죠. 아무 반응도 없는데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의아했겠죠. 보통 때와 다르니까 보통 때는 다 얼른 금방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제자들도 조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다르게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이 사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방해되니까 빨리 쫓아보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이런 무반응을 당하면은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분이 안 좋겠죠. 또 섭섭하겠죠. 그게 더 나아가서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말했고,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면 다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도와주시고 고쳐준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 그걸 잔뜩 가지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가기만 하면은 내 딸도 바로 고쳐줄 것이라 철떡같이 믿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차라리 뭐 그런 소문을 안 들었으면은 막 그런가 보다, 아니 저분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는 얼마나 의외고, 의외의 반응이 얼마나 또 충격이고, 기대만큼 얼마나 실망이 더 컸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때 어떤 자기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실망하고 욕하고 돌아설 사람도 많겠지요. 전에 기대를 잔뜩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속았다는 생각도 들겠고, 기도해봤자 별것 아니라는 것, 다시 내가 기도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와 그냥 인연을 끊는 사람도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쌀쌀을 맞고 냉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이 있죠. 뭐 기도를 해서 바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도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의 한계는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응답의 이런 단계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무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빨리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여자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계속 따라오니까, 옆에 있으니까, 뭐 귓속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여자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뭐겠어요? 너 같은 여자는 내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천대받는 것이, 차별받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는 아주 뼈아픈 그런 말입니다. 상처가 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것에 참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나 자, 여기도 갈등이 되겠죠. 그냥 접고 돌아갈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뭘 기도할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더 요청을 해야 되는가? 뭐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누구나 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말과 그런 기본 그런 말과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여자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절박한 이 여인의 문제 앞에 정말 자기 딸을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이 절대절명한 이 문제 앞에 그런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것은 하나의 교만일 뿐이에요. 그런 것에 자기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마음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치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상처 내세우면 자기 딸은 영원히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안 굽히기 위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자기 딸의 인생을 망칠 것인가? 내가 내 인생 한번 자존심 꺾고 내가 굴복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칠 것인가? 이게 싸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사치지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쉬운 거 아니죠. 나가서 참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멸시를 받고 그런데 나가서 또 이렇게 하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뭐 남이 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거지가 되는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절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어떤 갑질을 하겨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큰 기원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는 거 알고 있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돕게 되잖아요. 영혼에 대한 상한 심령만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여러분들 목자로서 리더로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자기 배로 낳은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상한 영혼, 그것처럼 영혼 사랑이 강한 것이 뭐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에 대한 그 한 영혼이라는 자기 딸을 향한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는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는 자존심이 다 죽어가고 자기는 정말 어떤 체면도다 불구하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한계 사치예요. 신앙의 목표의식이 이렇게 강하면은 믿음의 절대성도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딸의 문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그 상한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왜 안 깨트려집니까? 자기가 안 깨어질라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니까 그 한계에 갇히는 겁니다. 역경지수의 높이만큼 믿음의 지수의 한계를 높여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목표를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고 있죠. 뭐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 대단한 단계를 넘었죠. 이 여자는 벌써 두 번째 단계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는데 자 이렇게 애절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여인에게 이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수위가 더 심했지요. 여기까지인가 했더니 뭐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심각한 단계로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이방인은 자기를 개에 비유한 거죠. 더구나 여자입니다. 자기와 같은 여자를 개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죠. 모욕입니다. 멸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런 창피함, 모욕감, 거절감, 수치감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롭지 않아요? 물론 뭐 육체적인 고통이 뭐 덜 괴롭다는 건 아니라도 그거보다 정말 자기의 이 자존심이 망가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기 밑바닥을 다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의 바닥을 건드리면서 인내의 한계를 지금 직면하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내의 한계죠.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한계일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바닥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든가 상처를 받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한다든가 분노를 푼다든가 뭐 이런 것이 대부분 반응 아니겠어요? 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이런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올소이다. 그랬죠. 보통은 거절하지. 내가 왜 갭니까? 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 좀 삼가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소이다. 참, 이거는 자기 부인의 극치죠. 이보다 더한 뭐 극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개와 같은 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그 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죠. 개가 아니라는 자기의 의의가 있으면은 상처가 되고 화가 나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냥 겸손히 예수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말씀이지만서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왠지 속에서 부글거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말부터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저도 흥분하면 말이 그래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평안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개와 같은 여자로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께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막 대들고 혈기를 내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올수 주여 올소이다. 이걸 뭐 말하면서 여자가 오라야 막 옳다니까요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말투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런 말투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모욕,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말투로, 이런 부드러운 말로, 이런 평안한 평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긍휼.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게 뭐 정식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거지와 같은 대우라도 저는 거의 좋다는 겁니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개와 같이 낮아지면은 어떤 일, 어떤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말마다 상처가 됐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됩니다. 뭐가 상처가 될 게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반대로 자신이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죠. 안 주기만 해봐라.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개와 같이 죄만 짓는 개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날마다 죄만 짓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격이 있고 주장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건립이 됩니다. 모든 말씀이 상처가 되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예수님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개와 같이 상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지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개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은 잃을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화날 일도 없죠.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의 모든 과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죠. 아직도 걸리는 거, 자기라는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떤 코스에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첫 코스에 벌써 걸릴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벌써 걸리겠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훈련시키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무시했다. 이 여자가 상처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극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훈련 못 시키겠죠. 딴 사람들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힘든 말,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절대 훈련을 못 시킵니다. 예수님 보세요. 담대하죠. 우리 같으면 마음이 졸여서 양심에 걸려서 조마조마해서 이런 말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 예수님이 그 딸을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 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딸은 아직 저 멀리 자기 집에 있겠지만서도 딸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 보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씨로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단계의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아무 반응하지 않을 때 아마 초반에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무시받고 개와 같은 취급을 하면 그냥 자존심 상해서 팩하고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예인과 같이 끝까지 가기보다는 중간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 간 사람 별로 없겠죠? 자,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큰 신뢰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한 것이죠. 결국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기준으로 신앙한 사람은 자기 이성의 한도에 갇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 안 되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믿음이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데까지만 신앙이고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 내 생각하고 달라. 나는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거기까지예요.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선까지 신앙하려는 사람은 자존심 무너지지 않는 한도까지만 하죠.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자존심을 죽어가면서까지는 내가 신앙하지 않겠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믿음이 적으면 어떤 일에도 걸림이 많게 되고 한계에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죠. 조금 도와줬으면 그 다음날 또 어려워져요. 조금 은혜 있다 싶으면 며칠 못 가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한계가 적어요. 한계가 저 짧은데 한계를 놓으면 그 한계 안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별게 다 걸리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신뢰하고 믿느냐, 그게 달린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했어. 어떤 말, 어떤 시험, 어떤 반응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해도 걸림이 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걸릴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믿으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기준이 너무 많았거든. 그런데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것이 다 자기 기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하속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희롱하고 그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은 그 하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최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나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서 평생 걸림돌이 없는 형통한 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